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전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열매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위탁드립니다.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긴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썼는데요. 사람이 편지를 쓸 때는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씁니다. 대상이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한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담아서 보내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대한 그 마음은 우선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역임이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기 때문에 반응이 있는 게 있죠.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이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고 편안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나하고 가까이 나와 사랑하면서 또 나의 마음도 알아주기 원하고 뭐 그런 그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기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죽여러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니, 그럴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인간은 이는 이로 하면서 한대 맞으면 한대 같이 때리든지 네가 먼저 때렸으니까 하고 두 대를 더 때려야 뭐가 직성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들은 절대로 원수 갚으면 안 된다. 너희 원수가 만약에 굶주리고 목마르다면 너희들이 먹이고 마시우라.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 같은 거라. 말하자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거는 상대방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 그렇게 할수 있는 마음, 그렇게 할수 있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싸울 때 밖에 가서 맞고 옵니다. 형제끼리 싸우면야, 형한테 맞았으니까 너 가서 형두대 때려. 이렇게는 왜 맞고 오니? 가서 때려주지 못하고 그렇게는 아마 안할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아이한테서 맞고 오면은 왜 너는 맞고만 다녀? 너도 때려주지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일본의 그 무사시,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요. 부모가 그 어떤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면요, 자식들이나 부인이나 그, 이제, 아다우찌라 그럴까, 그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걸 원수를 찾아서 계속 다니고, 그것이 삶의 표입니다. 자기가 그 사람보다 무술이 안 돼가지고 그냥 죽임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원수를 갚아야 그게 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일생을 허비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은 또 뭐예요? 결국 또 원수가 생기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간의 참 비극이고 어떻게 보면은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싫어함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삼고 그리고 정말 아무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연약한 우리지만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요. 그리고 대신 수치스모를 당하고 대신 그 몸으로 그피 흘려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그런 거는 우리가 우리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안 아파서도 아니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분이 무슨 그것을 감당해야만 될 그런 의무 책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죽지 않기 원해서 우리들이 죄의 종으로서 마귀 자식으로 계속 그렇게 평안을 모르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러한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축복받은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거는요, 그냥 축복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축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니까,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마음은 물론 자기의 몸도 다 내줄 수 있다. 물질도 다 내줄 수 있다. 마음은 벌써 하나님이 강권하셨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는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아주나? 물론 알아주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도 성령 안에서 교통이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는 계속 그 인간적인 표준으로, 외모로 바울을 판단하면서, 비판하면서, 의심하면서 그 씹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어떠한 책을 잡힐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모로 따지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죄가 아닌데, 뭐 뚱뚱해서 싫다, 키가 커서 싫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싫다, 그 사람 생긴 게 싫다, 뭐 이런 식의 싫은 거, 그 사람의 뭐그 배경이 싫고, 그 사람의 국적이 싫고, 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데도 싫은 이유가 많은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이유가 많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않을 그러한 이유가 변명이 참 많은 것입니다. 말이 빨라서 싫어. 여자라 싫어. 흑인이라 싫어. 뭐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세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탁하신 그러한 선지자들도 보면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왕이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위험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그 공경을 받아서 백성들이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어야만 되는 꼭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신약 시대의 초대 교회의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 부르시고 택하신 이가 은사를 주셔서 그대로 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많은 일꾼들이 그냥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아니면은 신학교 나와서 그렇게 안수 받아서 인정받았으니까라고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루하루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가, 그를 주장하시는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목사님들도 사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선교사님도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성령으로 주장을 받는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모로 지금 변명하고 증거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끝맺습니다. 자기는 진리를 거슬려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 따라서, 성령님 따라서만 한다. 너희들은 어떠냐? 그렇게 나를 판단하고, 그렇게 너희들 정말 자기 옳다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있는 너희들은 믿음에 섰느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에 섰는지 아닌지, 항상 그거를 음미하고 확인해라. 시험해라. 너희들이 믿음에 섰다면 나를 이렇게 씹지 않을 거라. 바울이 그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 고린도 교회 보내시고 그 모든 역사하심, 그리고 거기에서의 열매,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된 것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진 않지만, 그러나 뭐 나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그거를 교만으로 듣고 자기 자랑이라고 듣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축복받아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할수 있다가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로 나와야 그 말이 증거가 되지요. 난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거 큰 소리 치는 거는 죄 짓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건 죄고, 큰 소리 치는 거 그건 교만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나 내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를 말하는 거는 지금 증언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모로 저모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이 비판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 그들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얼토당토 않다는 것, 정말 모함이고, 그리고 억울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억울하니까 하고서 같이 싸우는 거가 아니라 계속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세 번째 갈 텐데, 너희들이 가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이제는 내가 어미 다스릴 거라.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판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친구들 얘기를 압니다. 욥이 고난을 당해서 재앙을 당하니까 그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7일 동안이나 해가지고 와서 그를 멀리서 바라보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울고 그렇게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을 열었을 때 결국은 욥을 비난하는 말이었어요. 뭐 때문에 비난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를 절대로 고난 주지 않으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는 죄가 있을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그러한 그 어떠한 그 잣대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옳지가 않다예요. 물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욥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 감추어진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예요? 욥도 같이 그 물고 먹는 거예요. 같이 변론하게 되고 같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변론하는 말 중에는 굉장히 진리 같은 말들도 있지만 변론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니까 정말 욥이 입을 다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래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거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나 우리는 외모적으로 판단하는지 모르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줍지 않은 지식 갖고 그러한 경험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랬으니까 이럴 거야. 저랬으면 저랬으니까 저럴 거야. 이제 꺼야가 그렇다가 돼버리고요. 그것이 막 진리처럼, 그것이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 앞에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떠한 경험이나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그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에만 의존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그가 허리띠를 졸이고 그리고 정말 깨어 경성했는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건 오직 연약합니다. 비천하고 지혜없고 어리석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기 자신인 것을 고백하고 그러한 자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러한 자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을 때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그를 몸에 그 어떠한 병고, 어떠한 그 아픔이나 고통, 그러한 것을 허락하셔서 그를 오히려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몸의 육체의 가시까지 합해서 그가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해라 하면은 다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가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서도록,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사랑하시는 손길이에요. 맘대로 해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버림받은 그러한 정말 사생아 같은 버려진 자식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목표가 있으신 거예요. 괜히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부모의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그 징계에 연달되면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욕과 욕심의 그러한 것으로 인한 그러한 독이나 더러움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물질들이 제하여지고 죄로 토해내지고 하나님께서 그 씻어주셔서 오히려 평강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때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그 열매를 맺었다. 어떤 교회를 개척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했고,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그 회심했다. 그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들도 나와 있고 사람들 이름도 동역자들도 나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열매가 있었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직 성령으로 살았고 성령으로 일했다. 오직 복음으로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그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쉬지 않고 점검하고 있고 쉬지 않고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실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복음으로 살지 못한다. 사랑하라고 가르치기는 하고 나는 사랑을 못하고 남보고 거룩하라고 하고 나는 거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보고 세상하고 합하지 말라 그러고 나는 세상하고 합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 놓고 자기는 사랑하고. 입을 것과 먹을 것, 그거 있으면 그냥 족하라. 그랬는데 자꾸 욕심내고, 이거는 맛있으니까, 요거는 예쁘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을 전하기만 하고 자기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실격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육체를 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참 아름다운 곳이고 조용한 곳이고 뭐 엄마 모시고 둘이서 사는데 부족함 없이 모든 거다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제 마음 안에 물론 하나님 주신 것이요. 누리는 것도 정말 축복이지만, 그러나 저 하나 편안하고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닌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럴까.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으리라. 물론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 손길이 필요한 사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찾아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 땅에서 살면 앞으로 얼마를 더 산다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은, 아, 그래서 축복이다, 그래서 좆싸우니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그 보내시는 곳에서 섬기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잘 입고 편안한 사람들 속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들 속에 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그럴까?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꼭 복음을 전해야만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겠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자기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하여서 강권을 받음으로 인해서 표현한 것이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이 벌받고 이러한 얘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가 자기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 그래? 그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 다 구원해 줄게. 너 이름은 생명록에서 지우자. 그러실 하나님 아닌 거 바울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두고 이렇게 긴 편지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그러한 수고, 그러한 마음을 볼 때, 이게 짧은 편지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그냥 놀고 먹으면서 뒹굴거리면서 쓰는 편지가 아니라, 그는 정말 매일 죽음과 접하면서, 많은 영혼들하고 접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편지들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편지 하나 쓰려면은 그냥 편지 한 장을 쓸래도 얼마나 끙끙거리는데, 물론 성령으로 썼다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없이, 그의 수고함이 없이 성령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게 하시니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바울이 한 것도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 놀리듯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럴 때는 우리는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야 돼. 나는 버려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모든 상식과 내 모든 잣대 다 파하고 다 굴복시켜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좇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만 오르시니이다. 아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내뜻 상관없고 누구의 뜻도 상관없어요. 주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해라. 바울은 기뻐하라는 소리를 잘 합니다. 그것은 즉, 그냥 삶 속에서는 기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도 돼요. 특히 초대교회에 그 교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생명 위험을 받으며, 그리고 고난을 받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의 괴로움이 그날그날에 족하게 있다고 한 그러한 인생, 평강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며 정력과 육체의 소욕을 좇아서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자기의 뭐 원하는 게 됐든지 자기의 어떤 쾌락적인 거 잠깐 스쳐가는 것 같지만 그만큼 불안하고 그만큼 공허하고 그만큼 사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라 해서 기뻐해지지 않습니다. 평강하라 해서 평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기뻐하라, 뭐 온전해져라, 위로를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다를 그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쁨을 준다. 내가 나의 평강을 준다. 내 예? 그 위로를 받아라. 말하자면은 안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를 괜찮아 하시는,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질그릇에 저기 지나지 않는 그러한 존재인 것도 아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인생살이가 정말 하루의 괴로움이 족하고 수고함과 슬픔뿐인 헛되고 헛된 그러한 고달픈 수고하고 짐진 그러한 삶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셨어요. 그분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기쁨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지. 우리가 뭐가 됐다, 안 됐다, 뭐 하는 그러한 자기 만족이나 자기 쾌락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느헤미야서 보면은 오랫동안 그 바벨론에 포로 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가 율법을 읽게 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읽어주니까 그들이 듣고 막 울어요.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들이 웁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랑 울지 말라고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풍 가기 전에 애들이 뭔가 힘이 나듯이 우리가 좋아하는 일또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는 몸이 가벼워지고 손도 빨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고 손이 빠르다 그랬어요. 자기의 어떤 복수심이 우리에게는 힘도 되고 자기의 어떠한 욕심, 자기의 어떠한 목표, 그러한 경쟁, 그것들이 힘이 됩니다. 상을 안 준다면, 1등, 2등 그런 등수가 없다면 뭔가 긴장 안 하고 뭘안할 텐데 그러한 그 등수 매김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상 때문에 자기의 어떤 목표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은 괴로움이 족하고 수고함과 슬픔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생기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말이 뭐예요? 기뻐하라. 하나님 기뻐해라. 기쁨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을 준다. 넘치게 준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들에게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나를 보게 되리니 너희들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다. 그 모든 말씀을 왜 하셨나?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그 열매가 있고 그러면은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세상에 막을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정말 절망도 하고 안팎으로 두려움도 있고 몸에는 가시가 있고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몰라도 자기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 복음으로 낳은 그 자식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그렇게 할 때,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편지를 쓸 수가 있고, 그들에게도 계속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형제들아,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하라. 사람은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목표를 높이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지향이 된다. 그냥 그날그날 재밌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은 뭐가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온전함,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이 세상적인 성공도 아니고 어떤 목표가 아닙니다. 돈을 얼만큼 벌어서 어떤 집을 사고 나는 애를 얼만큼 낳고 뭐 어떠한 그러한 사회적인 위치에서 어떻게 되리라, 대통령 되리라, 장군 되리라, 뭐 목사 되리라, 그러한 모든 것다 사람에게서 나온 거지요.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어떠한 일꾼이 되든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택하심이지,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그 교회, 예수님의 몸된 그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하겠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울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가시적인 지금 볼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조직적인 교회에는 사람들이 세우고 사람들이 끌어내리고 거기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오직 하나인 그 교회는 성령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심으로써 스스로 사랑 가운데 세우시는 그러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체요. 그 교회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더불어 지금 살리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온전하게 지어지는데 우리는 한 사람이요, 한 지체의 역할, 성령이 하게 하시는 역할밖에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뭐 상호 연락해서 연합하거나 이어지거나 배치하고 각각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지금 사랑으로 세워 나가신다. 온전케 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온전케 되라는 거는 우리 보고 하나님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앞에 그 하게 하심을 좇아서 그 원하시는 분량, 그분이 이끄시는 그대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으십니다. 오늘의 분량, 하나님의 분량은 온전한 분량이에요. 아기가 한 살로, 한 살짜리는 한 살로 온전한 겁니다. 걔가 막 뛰지를 못하고, 말을 유창하게 못하고, 자기 것을 자기가 못하고, 아직도 기저귀를 찬다 할지라도, 한 살짜리는 한 살로 온전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잣대에 자기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을 좇아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잣대를 놓고요, 목표를 놓고, 내가 적어도 이만큼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열등감 갖고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병이 들어서 알아눕게 되면은 뭐예요? 마치 내가 온전해지지 않고 쇠퇴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 제대로 역할을 할수 없다라고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아기도 상관없고 노인도 상관없고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고 그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힘이나 어떠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사회에서는요, 말하자면은 초등학교면은 초등학생들만 있는 거고,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계신 거잖아요. 대학교는 또 대학생들이 있는 거고, 유치원은 유치원이 있는 거고, 회사도 그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오라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애기래도 상관없고 아픈 사람도 상관없고 그 누구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외모적인 것으로 죄가 아닌데도 그것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죄라 그랬는데 악한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하심도 만약에 우리가 나의 어떤 외모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변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 속에서도 온전하고 그 속에서도 거룩하고 그 속에서도 화목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그것이 성령의 하게 하심입니다. 어려서도 정말 뛸 때도 앉았을 때도 누웠을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사람들이 칭찬할 때도 사람들이 욕할 때도 아무 그런 거 상관없이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그 삶이 온전한 삶이에요. 기저귀를 아기 때 갈아주는데 병들거나 노인이 돼서 자기가 쇠약해지면은 또 다른 사람이 기저귀 갈아주고 떠먹여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의 가치랑 그 노인의 가치랑 그 사람이 젊어서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뭐 높은 사람이었던 뭐 했던 그 가치가 다르냐? 아니요. 똑같이 그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 피조물이라. 겉사람은 후패 하나에 그 겉사람은 육의 사람이지 육체를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육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못 박혀 죽었고, 너희들은 새 피조물이라. 그 육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내 육체가 거하는 그곳이 지금 성령님이 같이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중요한 것이지 육체가 보존돼야 성령이 보존된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위로를 받아라. 마음에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으리니. 그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다는 거, 슬프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우리가 오해를 받고, 사람들의 배신을 받으며,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인간의 반응이 슬프다는 건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의 그 구습에 이끌려서 스스로 속고 그러할 때 우리는 회개할 때 너무나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모르는 사이에 한눈 팔고 있고 모르는 사이에 두리번거리고 있고 모르는 사이에 딴짓하고 있는 그런 자기를 깨달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지금이라도 그 죄를 보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게 그게 예수님 때문이니까 그게 은혜니까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감사해라. 우리가 죄를 죄로 알아서 죄가 있은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해도 죄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게 된 것, 보게 된 것, 그래서 토해낼 수 있고, 그래서 용서받고, 그래서 씻음 받는 은혜를 알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고 또 고마움이라는 얘기. 하나님은 우리를 참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시지만, 죄를 아주 꼬투리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우리 마음에 그 동기, 숨어 있는 곳곳을 다 들추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참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내 의를 가졌다. 이미 너는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휘어졌다. 너는 이제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선고를 받은 것처럼 마음으로 절망한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두려움을 가진 때도 있었고, 그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뭐가 있었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이 있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심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띠로 띄어진 그 평강의 띠,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말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하기가 어려운지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인 줄 알았는데, 입을 열어보니까, 딴 말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는 거, 너무나 배신감 느끼고 그렇지만, 우린 상대방에게는 그렇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배신감을 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합해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짝짝꿍 맞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에게는 서로가 담이 생겨버립니다. 서로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서로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감추는 게 생겼어요. 가리고 싶은 게 생겼어요. 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그러한 그 죄의 책임전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은요, 그냥 그게 본능인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할수 없는 것이 육의 사람의 법입니다. 어떤 때에, 어떤 계기로, 어떤 목적을 갖고 잠깐잠깐은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하면서 살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나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나의 뜻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오직 그것을 하게 하시는 성령을 좇아 사는 그 삶의 자세로 산다면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예수님 한 분이요, 하나님 한 분이요, 성령님 한 분이니까 뭐예요? 한 마음으로 한뜻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성령을 모시고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하고 사는 그러한 삶의 열매입니다. 각각 성령으로 살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띠가 띄워지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나 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수 없는 그 인간과 인간이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든지 어떤 시대의 사람이든지 문화적으로 말이 안 통하고 뭐가 어떻든 간에 그 사회적인 위치나 배치가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이 날 사랑하듯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듯 용서하고 예수님이 나를 섬기듯 섬기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러한 한 마음, 한 자세로 사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열매인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화되는 거는 화목하랍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거룩함과 화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시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평안할지어다는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말고 그냥 뒹굴뒹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 모르고 나만 괜찮고 나만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화목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 뭐야, 외롭지만 싸울 일도 없어요. 속상할 일도 사실 없어요. 인간 때문에. 왜? 모두 하고 다 끊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평안하고 행복한가? 아니지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축복하고 모두와 지금 하나 되는 걸 얘기합니다. 요 사람하고는 싫고 저 사람들은 어렵고 아니 나는 요만큼만 할 거야. 이러한 담을 긋고 선을 긋는 그 속에서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사랑 못할 사람이 없고 화목 못할 사람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직분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하고의 평강의 그 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려니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말씀대로 삶으로서 오는 평강이지 내 삶의 환경이 뭐가 문제가 없어서 아니면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괜찮다 하고 안일하게 지내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최고의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화목해라,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생기 있고 행복해랍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근데 여기에 다른 성경들 보면 그리하면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보여지고 알아지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 두리번거려서 되는 일 아니요. 망원경 갖고 되는 일 아니고 눈 감고 기도해서 되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때 성령을 좇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삶의 열매를 가질 때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볼때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서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일지. 다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해도 마음이 벅찬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언제 외롭고, 언제 슬프고, 언제 아프고, 언제 힘들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우리가 받은 권능이고,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라 그러신 거예요. 자기 들여다보니까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렇지요.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나 나 해야 될 일, 뭐 쫓아가야 될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못 바라보고 성령님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다른 사람 인사했고, 다른 사람 잘 있는지 어쩐지, 다른 사람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내게 지금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한 가족이 되어 있고, 한 몸이 되어 있고, 더불어 사는 생명 공동체, 성령이 우리를 한 몸으로 하셨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랍니다. 다시 그거를 새기라 해요. 우리는 내가 힘들면 문 걸어 잠그고, 마음 걸어 잠그고, 입 다물고, 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주님도 내쫓고요. 그리고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사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골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싫어서, 힘들어서, 그래서 탁 끊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스스로의 슬픔 속에, 스스로의 아픔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누브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둠 속으로 더 들어가는. 그래서 우울증이 되고, 그래서 공황장애가 되고,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병을 더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바울 옆에 있는 다른 지방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인사한다. 너희들을 축복한다 합니다. 본질도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축복하는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시야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도 경쟁이고, 저 나라 교회, 무슨 교회? 비판이고, 한국에서 보면은 미국 교회도 죽어가고, 유럽 교회는 이미 죽었고, 지금 한국 교회만 살아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어느 지역에, 어느 열방에 어디 있어요? 어느 형제가 아프고, 어느 형제가 죽어가면은, 그것이 내 식구요, 그것이 내 몸의 일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이 축도는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 마지막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축도하는 말인데요. 성경에는 많은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꼭 이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한 것뿐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 나오고 하나님 나오고 성령님 나왔다고 해서 이게 하나의 우열을 가리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은혜만 있고 사랑이 없다. 아니면은 하나님에게는 사랑만 있고 은혜가 없다. 또 성령님에게는 교통하심만 있다. 그러한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자 화목제물, 구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그 죄값을 치러주신 그러한 그 정말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겪게 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정말 죄인도 악인도 죽지 않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사랑, 우리에게 대한 사랑,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물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하고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뭔가 갚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인 것이고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거예요. 아무 값 없이. 그러나 그 값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가입니다. 세상 것 전부 해도 그것은 살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는 그러한 고가예요. 값이 없다 그래서 싸다는 얘기가 아니고 값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이 값어치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볼수 있고, 알수 있는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 건뭐다 해서라도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고가고, 그러한 귀한 것이라는 얘기. 하나님을 스스로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스스로는 죄를 깨닫고 돌이킬 자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냥 죄에 이끌려서 죄의 종으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던 그러한 우리를, 그러한 본능, 그러한 구습, 스스로 하나님 돼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기쁨으로 자기 육체의 그냥 쾌락과 만족과 자기 높아지고 자기 자랑하고 다내거 삼고 나나나나 하는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불어 못 박아 주시고 장사시켜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의 영으로 낳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 유다 상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는 빛과 소금 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도록, 그리고 살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가고,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욱더 아버지를 알고, 더욱더 아버지 앞에 합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함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그 마음을 주신, 그 소원을 주신 성령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도록 쉬지 않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수정하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의 교통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너희들은 믿음에 서 있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딴짓을 하고 딴 말을 해도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고 그러할지라도 바울은 너희들이 거기에 부적격자가 아니라면 뭐예요?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는 하게 하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되는 걸 믿고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성령이 아니 계신 사람이라면 바울의 편지는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은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믿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날까지 이루심을 우리가 확신한다. 바울이 왜 이렇게 축복 기도할 수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라고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가? 그들의 무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은혜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축복인 것을 그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성령의 손길이 은혜인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이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바울이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축복을 사람이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좌지우지 명령하듯 그렇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그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바울이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 그것이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킴으로써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온전하고 위로받으며 마음 같이하며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화목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축복할 수 있고 지향할 수 있고 그리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비춰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삶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의 고백을 하나님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만이, 그 역사하심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